사무엘하서 12장 26절부터 31절 마지막까지 읽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나팔을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라빠 곧 물돌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써레질과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 백성의 그 존재됨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있고 또한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 복을 잃지 아니하고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라빠라고 하는 성을 빼앗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이러한 그 구절들을 이제 보면서 뭐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이 암몬 왕의 면류관, 왕관이겠죠. 그 면류관을 빼앗아 쓰는 겁니다. 암몬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뭐 다윗의 그 전쟁의 승리 내용이 뭐 여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다면은 뭐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고, 아, 다윗이 승리했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그냥 넘어가면은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장 또 바로 이 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뭐가 이상하냐면은 이 다윗의 승리, 암몬을 승리하는 이러한 그 이야기가 다윗이 범죄했던 내용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승리 내용이 그 다윗의 범죄 사건과 함께 맞물려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게 왜 이상합니까?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상하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윗은 승리는커녕 아주 호된 심판, 매를 맞아야 그게 범죄의 결과로 마땅한 얘기죠. 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정의, 정의로움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회적 통념상의 그 정의라는 게 뭐냐면은 악한 일을 한 자는 결국 망한다는 것. 언제나 의는 승리하고 불의는 패망한다. 이게 사회 통념상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 듯 그다 천벌 받는다, 천벌 받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면에 볼 때 다윗은 진짜 천벌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다윗을 너무 좋게 보고 그냥 순룡성 넘어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우리가 다윗을 전혀 알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 했을 때, 그리고 다윗이 한 행위를 우리가 들었다 했을 때, 야, 그는 천벌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나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안몬을 정복을 하고 또 안몬 왕의 왕관, 그 금 한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보소로 치장되어 있는, 엄청 비쌀 게 아니겠습니까? 그 왕관을 다윗이 취해가지고 자기가 쓰고 있는, 이 구약 입장에 보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내용이 과연 거기에 다윗의 범죄가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 그런 게 우리에게는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전쟁의 승리는 그냥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승리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는 증거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줬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힘으로 승리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수많은 전쟁이 그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력과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앙을 하고 또 하나님께 잘 순종할 때에는 그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했을 때 여지없이 그들은 패배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승리는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이 참 세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구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 다윗을 도왔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 말이죠. 왜? 분명히 다윗은 범죄를 했단 말이죠. 남편이 있는 아내를 빼앗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계명 어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범죄자와 함께 해주시고 또 그와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것, 심판이 아니라 승리를 줬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점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이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뭔가 이건 부당합니다, 이러한 좀 불만을 내보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만 이렇게 대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을 이렇게 대하신 것처럼 오늘날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도 이렇게 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은총의 사건을 내 속에다가 두지 않음으로써 신자가 마땅히 당연히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항상 잃어버리더라, 놓쳐버리더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항상 문제로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처럼 대하시는 그 이유, 그 의미,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더듬어 생각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속하신 그 일 속에서 다시금 재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놓치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 그걸 여러분 심령에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먼저 이 본문이 기록된 그 순서가 역사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것부터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지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안몬의 전쟁은 시작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어요. 암몬과 이스라엘 전쟁,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 적이 있죠. 근데 그 조문객을 암몬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잘라가지고 보내버린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윗을 모욕을 주고 나니까 이제 괜히 또 겁이 난 거예요. 다윗이 그런 모욕을 받았으니까 우리를 칠 것이다. 미리 짐작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군사를 돈을 주고 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게 10장에서 나온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을 때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고 밧세바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고 솔로몬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고 솔로몬을 낳은 그 일은 사실상 금방 된 것이 아니고 2, 3년 지난 일로 그렇게 봐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그 죽은 아이와 솔로몬이 아닙니다. 아이가 또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뒤에 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미 아이를 낳았는데 그들은 빼놓고 솔로몬을 지금 등장시켜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암몬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 얘기는 솔로몬이 낳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가 뭐 죽었다든가 아니면 아이를 잉태가 있었다든가 그때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는 솔로몬이 태어난 후에 그 사건을 집어넣어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거, 그것도 좀 생뚱맞죠? 만약 성경이 역사책이라면은 역사적 순서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앞으로 넘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역사적 순서를 해가지고 몇 년도 이런 일이 났다 이걸 가리키는 게 성경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범죄와 또 아이의 죽음과 솔로몬의 탄생과 어울려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 탄생 때 이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은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범죄한 다윗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있느냐, 다윗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래도 회복된 그런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느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이 위치에 다윗의 승리가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분명 다윗은 범죄했다는 것. 비록 다윗이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고백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다윗의 모든 범죄가 사라져버리고 해결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승리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이죠. 이처럼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할 수가 있다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가 누리는 신비스러운 축복이고,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이 분명히 복된 신자라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리고 승리의 상징으로 암몬 왕의 면류관을 다윗이 취하게 한 이러한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아이의 죽는 사건에 그 열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아이를 죽여 다윗 심판했잖아 이렇게 보기 쉬운데, 사실은 아이의 죽음을 다윗을 향한 죄의 심판으로 그렇게 보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범죄한 다윗에게 아이가 죽는 고통을 맛보게 하는 그런 벌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 아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면 그럼 그 뒤에 솔로몬 왜 주시는 것이냐, 주는 거냐 그 말입니다. 그냥 징계의 차원이었다면 아이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고 나서 왜 솔로몬을 주냐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을 주신 것은 다윗이 무슨 증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솔로몬을 주신 거라겠습니다. 그런데 벌을 주고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표시로 새로운 아이를 주신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마치 꼭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죽음은요, 죄에 대한 다윗의 책임을 묻는 어떤 징계, 심판 이런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의 죽음은 죄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아이에다가 둘러씌워버리는 바로 그것이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이 당해야 될 심판을 아이가 대신 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로 누구를 주셨다는 것입니까? 솔로몬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다는 겁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 안에 내가 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범죄한 다윗에게 그게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이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다윗을 붙들고 있다는 것. 그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오늘 여러분과의 관계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관계는요, 내가 뭐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살아가지고 그 관계가 맺어지고 유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 딴에는 아무리 바르게 살고 양심적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바르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느낄 때 나는 바르게 산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르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라 그런 얘기죠. 행동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속에는 너무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바르게 보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죄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생각들은 뭐 갖고 계시라 아니하겠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피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신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신자라 그 말입니다. 사실 다윗이 범죄한 것은 암몬과의 전쟁의 출발점이 되어버립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에 그대로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성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힘을 의지했기 때문일 수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승리를 주시느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승리를 함께 하시는 건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쁨과 감사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존재는 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이스라엘 쪽이 아니고 몽땅 다 이방인 쪽으로만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고 다윗 자신도 당연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하러 해서 다윗 속에 감춰져 있던 죄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고 결국 다윗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그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로 드러난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다윗이 승승장구했더니 모든 것이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 역시도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악한 그런 존재였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 왜 함께 하시고 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다윗을 왜 계속해서 인도하셨느냐는 것. 다윗이 그걸 알아야 됐는데 그 점을 다윗이 생각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범죄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다시 암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자기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게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자기 악함을 보지를 못했다면 자기가 문제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걸 알지를 못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러한 승리조차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 해서 그 악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관계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에는 하나님은 바라봤는데 이제는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동안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 그걸 누릴 자격이 없는 그런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는 것. 이걸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중요한 그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건 하나님이니까 당연하다. 이렇게만 여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만 있단 말이죠.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 함께하는 그러한 감사 이러한 기쁨이라는 것을 사실상 누릴 수 없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까지도 나를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은 그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본다면은 그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나를 사랑한다 이러한 것들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여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를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만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편에 서가지고 자기 일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또 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별 문제가 없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리 생각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도 얘기지만은 그게 큰 착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조금만 좀 깊이 잘 들여다보시면은 내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오만 가지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세상 다른 것들이 몽땅 나 속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 이걸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내 속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것.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이런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지금껏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도우셨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깊은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물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보시고 나를 도우신 것이 아니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그 깨달음이 바로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 함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말하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예수님은 외면해 버리 십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마치 내 신앙이, 내가 내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날 도와줬고 날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것을 바로 깨닫지를 못하고서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일은 다윗 자신이 누구냐는 것을 바로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자에게 행하듯 행포에 대해서 말했을 때에 다윗은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내가 누구냐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누가 신자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부지런히 뭔가 많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 신자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 흘린 피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신자이겠냐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잘한 것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 그걸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라 그 말 많이 들어봤지 않아요? 신자가 뭐 어떤 걸 가지고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맨날 서로 키재고 있어봐야 똑같은 도토리거든요. 지도 작고 나도 작고 똑같은 작은데 누가 크냐 이러고 있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토리 키재고 있는 건 다시 말하지만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 나를 보지를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26절 보면은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나빠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나빠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요압이 나빠를 쳐가지고 그 성을 정복을 하게 되었는데 그냥 자기가 정복하는 게 아니고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윗이 와가지고 이 성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 성을 취하면은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 게 내가 참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와가지고 이 성을 취해서 왕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도록 합시다. 바로 이 얘기란 말입니다. 요압의 이런 행동이 뭐 진심으로 다윗을 위해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그 정치의 수단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있는 그러한 신자로서 바로 요압이 말한 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한다. 그것은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 있어야 되는 것은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이것만큼 분명히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은 쉬운데 우리가 사람이 살 만나면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있기가 십상입니다. 내 중심이 되기 참 쉽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보고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아시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흘린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도우시고 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두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깊이 빠져들길 소원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께 살아있을 때 여러분은 자연히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신자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자는 내가 잘해서 면류관 받는 것이 아니고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께 면류관을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께는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볼 것이 뭐냐? 분명히 그것을 보시고 엉뚱한 것을 우리 속에 두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여러분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신자라는 것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승리를 안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범죄를 통해 다윗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보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를 대신해 죽은 누군가의 죽음 때문이었음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풍성한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내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 앞에 피 흘리고 죽으신 주님 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는 그러한 우리 심령이 되게 하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만 보게 하시고 주님만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대로 살아가면서 오직 주의 이름 높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